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은 지혜서를 읽는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요 잠언을 설교하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이 지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혜를 다시 강론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잠언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 전도나 혹은 교회 부흥 혹은 주님을 아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잠언을 이야기할 때 교훈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들이 갖게 되는 메시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관찰하고 보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잠언을 단순하게 지혜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더 넓은 의미, 좀더 넓은 관점으로 연구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1장을 열어가는 서론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지혜들이 잠언서에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단순한 이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을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쭉 보면서 잠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행동 지침 혹은 신앙적 교훈이 사실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7절의 말씀이 잠언이 열어가는 가장 핵심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 것을 보게 되죠. 단순하게 이것이 교훈이라든지 행동의 지침이라든지 또는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의 가장 큰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교훈이며 우리의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이 교훈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기까지 가는 것이 지혜이며 교훈이며 우리의 행동의 강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에서 독특하게 소개되어지는 이 삶과 신앙을 위한 다양한 교훈, 그리고 그 교훈들 따른 지침들, 사실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우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는요,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한 절을 통하여서 모든 잠언이 다 솔로몬이 썼구나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잠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솔로몬이 쓴 잠언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 후대 현인들이 편집하여서 쓴 장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25장 잠언 25장 1절에는 솔로몬의 잠언을 유대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는 그런 소개도 나오고요. 또한 30장 1절에 아굴의 이야기, 아굴이 쓴 글. 또 31장 1절은 루엘 왕의 어머니의 글을 훈계하는 내용. 이것을 보면서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루엘 그 왕의 어머니 글을 훈계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죠. 그리고 또 22장 17절이나 24장 23절은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잠언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잠언서를 한 장을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 한 분이 쓴 지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잠언하면 지혜니까 지혜는 솔로몬 이 너무나 대표적인 대명사 브랜드 그 마케팅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것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썼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잠언을 쓰는 데 있어서 한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 현인들 여러 저자들의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편집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까? 이렇게 볼때 우리는 이 잠언의 완성도, 이 기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것이 잠언, 그러니까 지혜서니까 솔로몬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정확히 봐야 되냐면 이 잠언이 갖고 있는 여러 장르들 그리고 잠언이 쓰고 있는 여러 기교와 기법들, 문화적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혜의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적시적소에 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온 게 바로 잠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저자가 누구인든 간에 저자가 솔로몬이든 솔로몬이 아니든 루벨의 어머니의 훈계든 누구든 간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모든 말씀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된 그 메시지가 하나로 뭉쳐져서 오류나 실수가 없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효과적이고 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러한 저자들, 현자들을 사용하여서 잠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 이건 잠언이 안 썼네라고 하면서 무엇을 드러납니까? 이 성경에 이건 오류가 있는 건가? 잠언만 쓴 것이 아니네? 이것은 편집되어져서 이것은 잘못된 것들은 아닌 것인가? 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런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왜 이러한 편집과 이러한 현인들의 말씀들로 인해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현명한 방법과 기법과 다양한 분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 이것이 오류가 있는 것인가라고 의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세심하시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지혜를 말씀할 때에도 다양한 메시지를 현인들을 통하여서 다각적인 관점과 기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서론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또한 잠언의 기록연대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이 언제 이 잠언이 써졌고 완성되어졌을까? 다수의 구약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이 솔로몬 시대 기원전 이제 솔로몬 시대가 기원전 10세기인데요. 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부분적으로 이 기록들이 모이게 돼서 기록화되어져서 발전된 잠언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 기록들 즉 예언 그 지언서 지혜서들과 마찬가지로 한 기원전 2세기까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잠언이 이루어질 것은 마무리졌을 것은 기원전 2세기쯤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근거를 두냐면 잠언은 여러 곳 가운데 언급되는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포로기 이후 에스라 시대에 이해된 것처럼 오경이나 율법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보편적인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신앙적 가르침이나 현인들의 교훈을 포함하는 이 이해가 사실은 그때, 즉 기원전 한 400년경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쯤에는 이것이 다 편집되어져서 잠언의 한 권으로 이것이 나와서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다음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지침서로 잠언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 단독 저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쭉, 긴 기간 동안에 이것들이 준비되어지면서 기록화되어져서 잠언이 쓰여졌는데 그럼에도 왜 그렇다면 이 말씀 잠언과 그 당시에 써졌던 금언집들, 이렇게 살아라, 현명한 자들의 현자들의 쓴 현자들의 책들과는 왜 구분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왜 이것이 구분될까요? 세속의 금언집, 이집트, 이 당시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이 쓸때 기록됐을 때이 열방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혜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집트 안에서도 이집트에 있는 금언집들이 있었어요. 유사한 뭐뭐 하지 마라, 뭐뭇을 해라, 지혜를 따라 훈계를 따라 이것들이 현명하자니 이렇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들의 금원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잠언과 이 금원집들이 구분을 갖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세속적 금원집, 이것은 성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생의 성공.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치 세상의 많은 노래와 우리가 부르는 찬송,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나 찬송이나 다 사실은 곡조와 음률,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노래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 가요가 되기도 하고 혹은 거룩한 찬송가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이 이러한 기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와, 이것이구나.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읽을 때 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현명하게, 총명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가? 이 메시지는 다음 세대들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격언이라는 그 장치를 사용하고요. 교훈, 수수께끼, 우화, 찬양, 예화, 자서전 이야기까지도 사용을 해요, 잠언에는. 이처럼 다양한 문학 형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유용한 결과에 돌출하기 위해서, 즉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들을 돌출하기 위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잠언은 너무나 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묵상하기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 장마다 이 장은 어떠한 장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이 장은 어떠한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역사적 기록으로 인해서 연대기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잠언은 그장그 장마다 그때 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장치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잠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 우리는 또볼 필요가 있겠죠. 잠언서에 대한 독자에 대한 메시지는요,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볼까요? 아, 우리가 보기 싶은 이 말씀은요, 이렇게 봅시다.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해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혜를 깨닫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잠언이 쓰고 있다. 그럼 지혜를 갈망하고 깨닫는 자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지혜를 갈망하는 자들, 그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선명하게 제시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잠언을 얘기할 때 젊은 세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 아, 단순하게 젊은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그래서 이 세대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을 잘 몰라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 이들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사실은 세속적 금원집과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는 화두의 메시지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너희가 먼저 체득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이야기 마치 우리 삼일교회가 갖고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격언서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쭉 우리가 서론으로 받았죠. 연대와 저자와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는 자들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통해서 묵상해 볼 본문을 대입해서 우리 한 절씩 이 말씀을 좀더 관찰해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여러분, 잠언을 여는 이 머리말부부터 잠언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과 연관시켜서 지금 드러내 보이죠. 솔로몬은 대체로 그의 지혜로 유명하죠. 특별한 잠언 저자길 잠언의 대부분의 지혜서들 솔로몬이 또한 이것을 참석하여서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입부의 언급은 이 고대 사회에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에 이러한 일들, 이집트의 지혜에 관련한 교훈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뭡니까? 저술 목적의 이유로 종종 저자와 수신자 이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이라는 이야기, 지혜라는 이야기,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지혜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날 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여러 가지로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을 보면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예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요. 또 이사야 14장 4절에는요.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노래라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7장의 단어는 이 비유라는 단어로 이 똑같은 이 잠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인즉슨 이 잠언이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격언 정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언, 노래, 비유 이런 놀라운 이해 속에서 포괄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훨씬 넓은 의미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잠언이 갖고 있는 것이 뭘까? 이 기능, 이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기능을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쭉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뭘까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 두 번째 기능은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세 번째 기능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요. 네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도 하며, 다섯 번째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도 하고, 여섯 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일곱 번째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쭉 잠언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우리가 읽은 2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쭉 나열하고 있죠. 이 잠언에 대한 이 기능, 이큰 기능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사실은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들을 깨닫게 해요. 두 번째 기능은 바르게 행할 일에 대한 지침을 받게 해요. 세 번째 기능은요, 학식을 더하여 더욱 똑똑하고 총명해지게 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기능은 사실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며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세 가지 기능적 특징의 이 주어가 세상에 지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받고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잘 행동해지는 것, 이것을 목적을 주어로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기능의 전제는 누굽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요, 메시지인 예수를 찾아야 돼요. 야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 여러분 여기다 잘 대입해 볼까요? 세 가지 기능, 우리가 봤던 세 가지 기능, 찾아냈던 세 가지 기능에 앞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학식이 더하여 더욱 총명해지는 것,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기능이었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에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에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며 첫 번째 단락을 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1에서 6절의 그 작은 단락인데 오묘한 말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때로는 이 오묘한 말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요 수수께끼로 풀이하기도 해요. 수수께끼라는 의미로 갖기도 합니다. 에스겔 17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 수수께끼의 대중성은 사실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수께끼에 대한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그 여인이 이에게 나에게 좀 알려줘 하니까 수수께끼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의 비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수수께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기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에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이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인즉슨 이 고대 근동의 연회나 특별한 행사 때 수수께끼를 내는 일이 유행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솔로몬의 예화 가운데서 남방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할 때이 수수께끼로 이들을 또한 풀어서 그 지혜의 표를 간주했던 적도 있죠. 즉 그러나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들이 썼던 단어의 이 오묘한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이 수수께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좀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사실은 이 수수께끼는 퍼즐이라는 뜻으로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퍼즐. 조각조각에 맞춰져서 놀라운 전체적인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이 퍼즐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의 단서를 줘서 그 단서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이 수수께끼예요.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것이냐면 인생의 조각조각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7절의 말씀을 한번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쭉 이제 솔로몬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며 주제인 말씀 7절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버전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없인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구하는 지식, 우리가 얻고자 하는 현명함은 하나님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빼버린 삶의 지식과 지혜는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신들이 미련하지 모르고 똑똑한 척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실수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열면서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귀한 지혜의 하루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렸던 말씀,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감춰진 퍼즐처럼, 지혜의 퍼즐처럼, 예수를 우리가 알아가는 퍼즐처럼 던져주는 귀한 지침이며 하나님의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시작이며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있도록 예수를 알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고요.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